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 118명이 추가로 숨져 현재까지 2,236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889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중국에서는 전날에 이어 이틀째 새로 확진된 사례가 1,000명 이하로 줄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늘 자국교도소 내 교도관과 재소자 등 약 5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어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와 관련해 일본과 홍콩에 대한 1단계 여행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본토 외에 여행경보를 내린 것은 19일 홍콩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홍콩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질병통제예방센터는 지난 19일부터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가 급속도로 확산한 한국에 대해 여행경보를 내리지는 않았지만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난 것으로 판단되는 국가에 추가했습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늘 신규 환자 48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총 204명이 됐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 13일 미 의회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이후 조셉 맥가이어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을 불러 브리핑 내용에 대해 화를 내고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레넬 대사는 정보기관 근무 경험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실시되는 이란 의회 선거에 앞서 이란 정부 고위 관리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아흐마드 잔나티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사무총장과 무하마드 야즈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5명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무부는 이란 헌법수호위원회와 선관위가 수천 명의 후보자를 부적격으로 처리한 사실을 제재 이유로 제시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악의적인 의제를 옹호하기 위한 선거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조직 탈레반이 20일부터 7일간 임시 휴전에 돌입한다고 아프간 관리와 탈레반 지도자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가안보위원회 자베드 파이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탈레반과 국제 및 아프간 보안관 간 폭력 사태가 일주일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오랫동안 연장돼 휴전과 아프간 내 대화를 위한 길을 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궁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리브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터키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시리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를 순방 중인 마이크 폼페오 미국 국무장관이 어제 사우디 내 미군 기지를 방문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은 이에 앞서 살만 빈 압둘 아지즈 알 사우드 사우디 국왕을 만나 이란 문제 등 중동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폼페오 장관의 사우디 방문은 지난달 초 미군이 드론 공격으로 카셈 솔라이마니 이란군 최고 사령관을 사살한 이후 이뤄졌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정입니다.
VOA News Today.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VOA News Today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시간 진행의 두성민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어제 하루 최소 5대의 미군 정찰기가 포착되는 등 최근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에 미상의 비행체 움직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양에 외교 공간을 둔 유럽 국가들이 중재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영국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북한은 핵포기 결정을 내린 적이 없고 달러 확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으며 북한에 대한 미국의 온건 정책은 실패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부장관이 말했습니다. 내일 북한 지역은 대체로 흐리고 평안도와 황해도, 함경도 지역은 아침까지 비나 눈이 내리겠습니다. 오후는 가끔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삼지연이 영하 10도로 시작하고 장전인 5도입니다. 낮 최고기온은 영하 7도에서 영상 9도 사이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앞바다가 1에서 3.5m, 서해 앞바다는 0.5에서 2.5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반도 상공에서 어제 하루 최소 5대의 미군 정찰기가 포착됐습니다. 전날 한반도 중부지역 상공을 비행한 의문의 비행체도 다시 나타나 사흘 연속 선회 비행을 했습니다. 함자 기자가 보도합니다.
군용기들의 움직임을 관측하는 트위터 계정들은 20일 분주한 하루를 보냈습니다. 최소 5대의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에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민간 항공 추적을 전문으로 하는 트위터 계정 에어크래프트 스폿은 미군의 RC-135W 리벳 조인트와 EHC 조인트 스타즈 정찰기가 이날 한국 상공 각각 3만 1000피트와 2만 9000피트에 전개됐다고 밝혔습니다. 또 다른 항공 추적 트위터 계정인 노콜사인과 캐네디언 스카이와처도 리벳 조인트와 더불어 드래곤 레이디로 불리는 미 공군의 고고도 정찰기 로키드 U2의 한반도 상공 출현을 알렸습니다. 드래곤 레이디는 이날 인천과 성남, 안양 등의 상공을 여러 차례 도는 모습이 관측됐습니다. 노콜사인은 두 정찰기의 동시 출현이 이례적인 듯 북쪽에 무슨 일이 있는 것이냐는 글을 함께 올려 눈길을 끌었습니다. 노콜사인은 이날 미 육군 특수정찰기인 RC-12X 가드레일을 포착해 게시하기도 했습니다. VOA도 20일 밤 늦은 시각 또 다른 미 정찰기가 한반도 상공을 비행하는 모습을 포착했습니다. 호출보호가 크레이지 05, 등록번호를 N158CL로 한 비행체가 경기도 남부지역을 날고 있는 모습을 민간 항공추적 웹사이트인 플라이레이더24가 관측했는데 확인 결과 이 항공기는 미 육군이 운영하는 다목적 정찰기로 나타났습니다. 크레이지 호크라는 별칭을 지닌 이 정찰기는 한국에 주둔하며 종종 포착되어 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종합하면 미군이 운용하는 정찰기 5대가 20일 시간차를 두고 한반도 상공에 전개된 겁니다. 정찰기들의 한반도 전개 자체는 특이한 일이 아닐 수 있지만 일제히 신호를 공개하고 외부에 비행 사실을 알린 것은 이례적이란 지적입니다. 따라서 이번 미 정찰기들의 비행이 어떤 배경에서 이뤄졌는지 주목됩니다. 이런 가운데 전날 BOA에 의해 이틀 연속 포착됐던 미상 비행체가 20일에도 한국 중부지역 상공을 선회 비행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이날 오후 11시께 플라이레이더 24에는 이 비행체가 전날과 마찬가지로 대구 상공에서 최초 모습을 드러낸 뒤 충청남도 천안을 시작으로 시계 방향으로 타원형을 그리며 태안과 평택, 안성, 제천 하늘을 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BOA가 비행 모습을 포착한 시점 이미 이 비행체는 이 상공을 12바퀴째 돌고 있었습니다. 이 비행체는 국제 민간 항공기구가 부여한 24비트 주소, 즉 주파수만이 공개돼 있는데 스스로를 71FC22로 밝히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 비행체가 EHC 조인트 스타즈와 함께 정찰 작전 중이거나 이 비행체가 조인트 스타즈일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가 지속되는 가운데 평양에 외교 공간을 둔 유럽 국가들이 중재자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연구소가 밝혔습니다. 해당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위반 사례를 들며 한계도 지적했습니다. 김카리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들이 미국 비핵화 협상 교착 상태를 타개할 수 있는 중재역을 할 수 있다고 영국의 민간기구인 합동군사연구소 루시가 밝혔습니다. 이 연구소는 북한, 동유럽 국가들이 도울 수 있는 방안들이란 제목의 글에서 폴란드, 불가리아, 루마니아, 체코공화국, 독일의 북한 주재대사관 설립은 이르면 1948년까지로 돌아간다며 이들 나라와 북한 간 오랜 관계를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들은 비핵화 대화 촉진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북한 당국자들과의 회담을 촉진할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연구소는 한 가지 사례로 북한이 두 차례 핵실험을 했던 2016년에 평양의 체코공화국 대사관이 유럽연합 외교관들과 북한 당국자들의 회담 장소를 제공했던 일을 사례로 제시했습니다. 연구소는 또 과거 동유럽 국가들의 대북 인도주의 지원이 많았다며 이 때문에 북한 관리들에 대한 접근이 비교적 쉽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북한의 대사관을 둔 유럽 국가들의 대북 제재 이행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는 점도 지적했습니다. 2018년 공개된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산하 전문가 패널 연례 보고서에 따르면 불가리아는 향수, 독일은 발포성 와인과 양주 등 북한의 수출이 금지된 사치품들을 수출했다는 겁니다. 또 북한 주재 체코공화국의 웹사이트는 무기박람회인 미래군사포럼 2018을 북한에 홍보했고 불가리아, 폴란드, 체코공화국은 지난 2018년 북한과의 외교관계 수립 70주년을 축하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럼에도 유럽 국가들은 공산주의 체제에 대해 잘 알고 있다는 점과 북한 상주를 통해 북한과의 외교를 촉진하는 역할을 할 수 있다고 연구소는 강조했습니다. 스콧 스나이더 미 외교협회 국장은 20일 VOA에 북한 주재 유럽 대사관은 미국이 갖고 있지 않은 이점을 갖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스나이더 국장은 북한에 상주하고 있는 유럽 외교관들은 북한의 실제 상황에 대한 현실을 파악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김칸입니다.
존 볼튼 전 백악관 국가안보 보좌관은 북한이 핵포기 결정을 내린 적이 없으며 달러 확보를 위해서 핵무기를 판매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에 대한 온건 정책은 실패했음을 역사가 증명한다고도 말했습니다. 이은경 기자가 보도합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미 행정부들이 북한에 운반 가능한 핵무기 개발을 저지시키는데 잇따라 실패함으로써 미국과 아시아 태평양 동맹국들을 위험하게 만들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19일 미 벤더벨트 대학의 학보사 벤더벨트 허슬러와의 인터뷰에서 이는 미국에게 처참한 기록이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실패는 전 세계 평화와 안보를 위태롭게 만든다면서 핵무기를 보유한 북한은 달러를 들고 사겠다는 누구에게라도 이를 판매할 것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일부가 대북 강경책이라고 부르는 입장을 취한 데 대해 사과할 생각이 없다며 온건 정책이 실패했다는 것을 역사에서 보고 들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발언은 전직 한국 외교관이 미 시사주간지 뉴스위크 기자에게 북한의 핵무기 보유가 볼튼 때문이라고 전한 데 대한 입장을 설명하면서 나왔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이를 말도 안 되는 소리로 일축하면서 모든 행정부에서 최고의 외교정책 결정권자는 대통령이고 나머지 사람들은 그에게 조언하고 그의 지시를 실행할 뿐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리비아 모델을 북한의 비핵화에 적용할 수 있는지 묻는 질문에 무아마르 카다피 전 국가원수의 핵포기 결정과 이행 과정을 설명한 뒤 30년이 다 돼가는 기간 동안 북한은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는 전략적 결정을 내렸다는 한 조각의 증거도 보여주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이란도 마찬가지라며 이란과 북한이 모두 그랬던 것처럼 믿을 만한 이유를 갖게 될 때까지 그들이 할지도 모르는 어떤 약속을 지킬 것이라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볼튼 전 보좌관은 2003년과 2004년에 아랍의 봄을 예측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며 아랍의 봄이 리비아와 카다피에게 영향을 주긴 했지만 그의 핵포기와는 전혀 관계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카다피가 핵무기를 포기하고 7년 뒤 자국민에게 피살된 것을 하나로 합쳐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완전히 별개의 두 역사적 사건을 혼동하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미국 정부가 과거 북한에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판매한 전력이 있는 중국 무기 업체를 수출 규제 대상으로 지정했습니다. 이 기업은 이미 미국 재무부의 제재 대상에 지정돼 있습니다. 함지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무부 국제안보 비확산국은 14일 연방관보에 이란과 북한, 시리아 비확산법을 위반한 기업과 개인들의 명단을 게시했습니다. 여기에는 중국 기업 6개와 러시아 기업과 기관이 3개, 터키와 이라크 기업이 각각 한 개씩 이름을 올렸고 개인으로는 중국인 2명이 포함됐습니다. 국무부는 미국 정부 기관이 이들과 거래나 기술 교류 등을 하는 것을 금지했고 개인에 대한 수출 허가도 내주지 말아야 한다고 명시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히 이들 기업들이 어떤 혐의로 수출 규제 대상이 됐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BOA 취재 결과 일부는 이미 미 재무부 제재 대상으로 지정된 기업이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인 우한 산지양 무역회사는 과거 북한의 이동식 미사일 발사 차량을 넘긴 전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재무부는 2017년 우한 산지양 무역회사를 제재하면서 이 기업이 2011년 6대의 비포장 도로용 벌목 운반 차량을 북한으로 넘겼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북한이 이들 차량들을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위한 이동식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과거 유엔 안보리 대북제재위원회 전문가 패널은 북한의 이동식 발사 차량들이 상당 부분 중국에서 수입된 벌목 운반 차량이라고 지적한 바 있습니다. 특히 북한은 해당 차량들을 벌목 운반용으로만 사용하겠다는 증명서를 작성했지만 결과적으로 이를 어기고 미사일 발사 차량으로 개조했다고 전문가 패널은 설명했었습니다. 중국 정부는 미 국무부의 이번 조치에 반발했습니다. 겅수항 중국 외무부 대변인은 17일 온라인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이번 사안에 대해 미국 측에 엄중한 항의를 했다며 중국은 독자 제재와 미국의 국내법에 근거한 확대 관할법에 단호히 반대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국은 국제 비확산 체제를 강화하고 비확산에 대한 국제적 의무를 엄격히 이행하며 상호 존중을 바탕으로 다른 나라와 소통과 협력을 유지하는 데 전념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함자입니다.
몽골과 싱가포르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유엔 안보리에 제출했습니다. 보고서 내용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는데 두 나라는 앞선 보고서에서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준수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우택성 기자입니다.
유엔 안보리는 20일 홈페이지를 통해 몽골과 싱가포르 두 나라가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홈페이지에 따르면 몽골과 싱가포르는 각각 지난 11일과 5일 안보리에 보고서 제출을 완료했습니다. 하지만 20일 현재 두 나라가 보고했다고 올린 보고서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 몽골은 그동안 미국이 북한 노동자가 일하고 있는 곳이라고 지적했던 나라 중 하나입니다. 지난 2018년 국무부가 재무부, 국토안보부와 함께 공개한 보고서에 따르면 몽골은 북한 노동자가 있는 29개 나라 중 한 곳으로 특히 북한 노동자들이 건설업 과 의료업에 종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몽골은 지난 2018년 6월 북한 노동자 송환과 관련한 1차 이행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2018년 3월 현재 445명의 북한 노동자를 송환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앞선 2016년에는 북한 노동자 200명을 추방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리고 유엔 안보리 대북결의 2375호에 따라 북한 국적자들에게 새로운 노동 허가를 발급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몽골에 있는 북한 노동자 수는 지난 2013년 2,100여 명으로 정점을 찍은 뒤 지난 2017년 약 1,200명의 북한 노동자가 남은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지금까지 송환됐다고 보고된 노동자 수를 고려했을 때 몽골에는 약 750명가량이 남아있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싱가포르는 지난 2018년 3월 제출한 이행보고서에서 북한 근로자에 대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현재 자국 내에 노동허가를 보유한 북한 국적자는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 국적자에게 발급된 노동허가를 모두 취소했으며 신규 노동허가도 발급하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습니다. 유엔 안보리는 지난 2017년 12월 채택한 결의 2397호를 통해 모든 북한 노동자를 2019년 12월 22일까지 송환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면서 중간 이행 보고서를 2019년 3월 22일까지 제출하도록 했으며 최종 보고서는 1년 뒤인 2020년 3월 22일까지 내도록 했습니다. 현재까지 중간 이행 보고서를 제출한 나라는 53개입니다. VOA 뉴스 우특성입니다.
국제사회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급속도로 확산되는 특수한 시기를 맞아서 신속하게 일시적 대북제재 면제 조치를 시행해야 한다고 나기 샤픽 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 담당관이 밝혔습니다. 샤픽 전 담당관은 20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현재 북한에 가장 필요한 것은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을 위한 검사기와 개인보호용품이라며 이런 것들이 충분히 제공되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2001년부터 9년간 세계보건기구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한 샤픽 전 담당관을 안소영 기자가 인터뷰했습니다.
북한 당국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을 막기 위해 국경을 폐쇄하는 등 엄격히 대응하고 있습니다. 이 같은 방역 조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The symptoms of the infection are similar to symptoms of flu or other common cold.
예방을 통해 장비가 부족한 상황을 보완하려는 노력이라고 봅니다. 저는 중증 급성 호흡기 증후군 사스가 유행했을 때 북한에서 근무했는데 당시에도 비슷한 상황을 목격했습니다. 북중 항공기 운항이 중단됐고요. 그리고 입국 외국인들은 공항 근처 호텔에 모두 격리됐습니다. 당시 제 상사도 격리 조치됐었습니다. 제재 국면에서도 북한의 경제적 생명줄인 중국과의 국경을 폐쇄한 것은 전염병을 예방해야 한다는 북한 당국의 다급함을 보여주는 겁니다. 의료체계가 충분히 갖춰져 있지 않은 북한의 특별한 상황을 보면 국경 폐쇄는 정상적인 대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스 창궐 당시 북한 당국은 WHO 평양사무소에 어떤 도움을 요청했는지 또 북한 내 상황은 어땠는지 궁금합니다.
Like closing the border, the flight for China and also bringing everybody from the airport to the quarantine.
우선 WHO의 회의 소집을 요청했고 그리고 사스 전염 상황을 계속 알려달라고 했습니다. 또 저희가 병원 등 공공장소에 격리벽을 설치하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당시에는 대북 제재가 지금과 같이 이행되지 않아서 사스 감염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진단기구를 상당수 전달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북한 내에 사스 감염 환자는 없었습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없는 동아시아 내 유일한 국가가 북한입니다. 이 몸담고 계셨던 WHO도 북한 내 발병자가 없다고 밝혔지만 WHO가 회원국의 자진 보고에만 의존하는 만큼 신뢰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나오는데요.
I think it was 2006 or 2007 or maybe the end of 2006. There was an outbreak of measles among children.
2006년 말일 겁니다. 중국과 국경을 맞댄 북한의 몇몇 마을 어린이가 홍역을 앓고 있다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당시 중국에도 홍역 환자가 급증할 때였습니다. 저희는 북한 보건성 직원과 회의를 열었고 북한은 이후 소문이 사실이라며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북한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지만 북한이 공개하지 않고 있다는 일부 언론 보도를 봤습니다. 하지만 북한도 감염에 노출되면 어떤 상황이 펼쳐질지 압니다. 그런 사례가 나오면 공개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해관계에도 맞는 조치입니다. 북한은 전염병에 맞서 싸울 충분한 조치가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 국제기구에 신고하고 도움을 요청하지 않는 것 외에 다른 대안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지난해 아프리카 돼지열병 사례만 보더라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북한 당국의 신고 건수는 한 건이었습니다. 추가 감염 정황이 나오면서 세계동물기구도 북한에 정보를 공유하라고 촉구했지만 북한은 묵묵부답이었습니다.
I was in May, June and when I was there, I asked it. That was about May last year, and they said to me,
"OI가 발병했던 지난해 5월과 6월 마침 북한을 방문 중이었습니다. 당시 북한 당국에 관련 사안을 문의했고, 그들은 의심 사례가 있어 조사 중이며 확인되면 신고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제가 들은 마지막 이야기입니다." 한 가지 드릴 수 있는 말씀이 있다면 북한은 전 세계 어느 곳보다 통제력이 큰 곳입니다. 건물, 도로 등 모든 것을 통제할 수 있고 이는 당연히 미국과 유럽 등의 나라에서는 이동의 자유를 침해하는 인권 유린으로 간주합니다.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사람 간 감염이 가능한 전염병입니다. 또 감기, 독감과 증상이 유사해서 감기인 줄 알고 지내는 북한 주민이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데요. 지금 북한에 가장 필요한 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With the situation like that now, now we are facing a crisis, an outbreak of this virus. Now, I think that the natural thing for me as a humanitarian
무엇보다 감염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검사 기기가 필요합니다. 또 더 많은 의료진을 위한 보안 경구와 의료복, 북한 주민을 위한 마스크 등 개인 보호 용품이 절실할 겁니다. 항생제 등의 약품도 포함됩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는 면역력이 약한 노인과 결핵 등 지병을 갖고 있는 환자들에게서 발병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이에 대한 조치도 필요합니다. 지금처럼 전염병이 창궐한 상황에서는 북한에 관련 물자를 보낼 수 있도록 임시 제재 면제를 신속히 시행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미 미국 국무부가 북한의 취약성에 우려를 전하면서 북한을 지원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습니까?
I know that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issued a letter that they are willing to help. I'm not quite sure how long it's going to take to move. And this is something like race with time.
미국 국무부가 북한을 도울 의향이 있다는 성명을 발표한 것은 압니다. 하지만 이를 시행하는 데 얼마나 걸릴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전염병 예방과 관련된 사안은 한시가 급한 문제입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가 끝날 때까지만 일시적 제재 면제를 시행해 충분한 예방 물자가 지원되길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니세프 평양사무소에서 근무한 나기 샤픽 전 담당관으로부터 북한의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대응에 대한 평가와 전망에 대해서 들어봤습니다. 대담의 안소윤 기자였습니다. 전 세계로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중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인구 통제에 따른 낮은 공장 가동률과 서비스 산업이 타격을 받으면서 중국은 물론이고 북한 등 주변국에도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이은경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미국의 유력 신용평가기관인 스탠다드 앤 푸어스 S&P는 19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의 파장으로 중국의 경제가 마비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바이러스 확산을 막기 위해 인구 이동을 통제하면서 근로자들의 공장 복귀가 더뎌지고 소비 침체로 서비스 등 여러 산업이 연쇄 타격을 받고 있어 경제 전망이 단기적으로 비관적이라는 겁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18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지난주 중국 내 각종 수치를 분석한 결과 경제 가동률이 기존의 절반에 그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해 미중 무역 분쟁과 경제 성장 둔화로 이미 타격을 받은 중국 기업들이 정상적인 공장 가동마저 힘들어지면서 수출 전선에 빨간불이 켜지고 있다는 겁니다. 중국의 섬유 수출은 부가가치 기준으로 세계 무역의 19%, 컴퓨터 등 전자산업은 17%를 차지하고 있어 경제에 막대한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의 다국적 투자은행인 모건 스탠리와 골드만삭스는 19일 최악의 경우 중국의 국내 총 생산 GDP 증가율이 1분기에 3.5%, 올해 5.5%대로 떨어질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의 30% 이상을 책임지는 민간 소비, 중국 경제의 54%를 차지하는 관광과 요식, 숙박업, 문화 엔터테인먼트, 운수업 등 서비스 산업이 막대한 타격을 받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문가들은 정부의 이동 통제가 아니더라도 전염병은 국민의 대인 접촉 기피로 여행과 소비 감소로 항공, 운수, 요식 등 서비스업은 물론 투자 심리까지 위축시킨다고 지적합니다. 실제로 중국 허베이성의 석유 굴착 시설에서 일하는 이주 노동자 조 잔하이 씨는 19일 BOA에 이동 통제로 일을 할 수 없어 돈을 벌지 못하고 있다며 생활비를 줄일 수밖에 없다고 말했습니다. S&P 보고서는 중국 내 관광지 호텔과 리조트, 놀이공원 대부분이 문을 닫고 있다며 3월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진정이 돼도 타격은 올해 내내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모건 스탠리 보고서는 중국 내 50개 이상의 주요 도시에서 부동산 매매와 관련 행사가 중단됐고 극장 폐쇄, 춘절 연휴 개봉 예정이던 영화 7편도 보류되면서 14억 위안, 미화로 2억 1천만 달러의 손실을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피해 지역의 국내 총생산 GDP 규모가 지난 2003년 발생했던 중증급성호흡기증후군 사스에 비해 3배, 중국의 경제 규모는 당시 2조 달러에서 14조 달러로 커졌기 때문에 주변국에 미치는 파장도 상당할 것이란 전망이 나옵니다. 중국의 종남대학의 왕장챙 노동경제연구소장은 19일 BOA에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이 지속된다면 실업률도 증가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중국 내 대부분의 인력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은 상대적으로 낮은 기술 구조, 인력을 대체할 자동 설비 시스템을 설치할 자원이 제한돼 있기 때문에 전염병이 계속되면 파산으로 이어져 실업률 상승이 예상된다는 것입니다. 현재 미국과 북한 등 40여 개 나라는 중국을 방문한 외국인의 자국 입국을 거부하고 있고 북한은 아예 국경을 봉쇄해 공식적인 교역마저 사실상 끊긴 상황입니다. 일각에서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가 봄에 사그라지면 소비가 2분기부터 살아나 경기가 다시 반등할 것이란 전망도 나오지만 실제 상황은 불투명합니다. 중국 정부는 이런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20일 사실상 기준금리 역할을 하는 대출 우대 금리를 0.1%포인트 내리는 등 경기 부양을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2019년 기준으로 세계 경제 GDP의 15.8%를 담당하는 중국 경제가 휘청이면서 교역의 90% 이상을 중국에 의존하는 북한도 타격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야심차게 추진했던 양덕 온천 관광지구 등 주요 관광지는 전염병이 누그러져도 중국인 관광객 유치에 당분간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미 블룸버그 통신은 앞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중국인들의 발이 묶이면서 세계 관광업계도 큰 타격이 예상된다고 전했습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지난 2018년 해외여행을 한 중국인 관광객은 1억 6,300만 명으로 전 세계 여행 소매 판매의 30% 이상을 차지한다며 올해는 부정적 후유증이 나타날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중국 관영신화통신은 지난 7월 북한 국가관광총국관리를 인용해 2018년에 북한을 찾은 외국인 관광객 20만 명 가운데 90%가 중국인이라고 보도한 바 있습니다. BOA 뉴스 이은경입니다.
북한 매체들이 연일 과학기술 육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미북 비핵화 협상 교착 국면에서 국제 제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서 믿을 것은 과학기술뿐이라는 주장인데요. 한계는 뚜렷하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1일 과학기술을 얕잡아 보면 나라가 망하게 된다며 과학기술이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적대 세력과의 장기적 대립이 기정사실화된 현 상황에서 믿을 것은 과학기술뿐이란 겁니다. 또 제재를 넘어 경제강국 건설과 군사력 강화, 사회주의 문명 건설 등을 이뤄내는 건 과학기술의 주도적 역할에 달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은 특히 최근 기계 자동화, 무인화 기술을 집중 개발하는 모양새입니다. 대외선전 매체 메아리는 지난 13일 최근 국가과학원 과학자들이 무인 원료 운반차를 북한식으로 완성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또 평양기계대학에서 개발한 자동포장 로봇이 신의주 화장품 공장에 도입됐고 김책공업종합대학에서 개발한 노즐 마개 공급 로봇이 적용돼 린스를 생산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과학원과 주요 대학들이 개발한 기계화, 무인화 기술들이 주민생활과 직결된 경공업 생산 현장에 도입되고 있는 겁니다. 북한은 지난해 말 전원회의 보도문에서 자력갱생으로 국제사회의 제재를 정면 돌파하겠다고 선언했으며 김정은 위원장은 앞서 지난 2016년 제7차 노동당 대회에서 모든 생산 공정을 자동화, 지능화하고 공장 기업소들을 무인화하는 게 전략적 목표라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북한 국가과학원 출신인 강영실 박사는 21일 VOA에 북한의 목적은 전반적인 시스템의 공정 자동화라고 말했습니다. 특히 이 같은 공정 자동화는 에너지 절약과 품질 재고, 인력 감축, 국가자재 보호 등을 위한 것이란 설명입니다.
첫째는 에너지 절약이고, 두 번째는 품질 제고하는 거고, 세 번째는 인력을 감축하고, 그 다음 네 번째는 북한의 모든 재산은 국가 것이다 내 것이잖아요. 내 것도 국가 것도 되고, 자재 사용 이게 관리가 되는 거죠. 카메라를 다 달았으니까. 그래서 전체적으로 컴퓨터가 원료로부터 시작해서 제품을 만들고 포장을 하고, 마지막 유통으로 나가는 요거까지 전체 컴퓨터가 제어를 하고 카메라를 감시하고 이러니까 그 안에 이제 도적질 이런 것도 없고.
강 박사는 북한 내 이런 시스템들이 전반적으로 잘 정착돼 있지만 한국이나 선진국에 비하면 규모가 협소한 게 사실이라며 지금은 자동화와 무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로 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공장 자동화는 김정은 정권이 추구하는 과학기술을 앞세운 경제건설 총력 집중 노선의 핵심 수단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자력갱생으로 대북 제재를 정면 돌파하기 위해선 기술 진보의 근간인 과학기술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은 21일 VOA에 제재 속에서 희소한 자원과 부족한 재원을 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극복하려는 의도라고 평가했습니다. 현실을 인정하면서도 생산 방식의 다양한 혁신과 개선, 기술 개발 등으로 생산성을 높이려 한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 긍정적인 영향은 당연히 미칩니다. 생산 인풋을 노동하고 자본을 투입을 하잖아요. 보통 이제 경제 초기 단계에는 그런 인풋을 많이 늘리면 이제 아웃풋도 많이 이제 증가를 하게 되는데 경제가 성장을 하게 될수록 사실 그거에 대한 한계 체감으로 인해서 그 효과가 이제 줄어들게 되거든요. 그럴수록 이제 필요한 부분들이 이제 기술 개발이나 기술 발전, 우리가 요즘 이제 얘기하는 혁신 그런 부분들인데 북한식으로 얘기를 하면 그런 기술 개발을 통해서 생산성을 향상시키려고 하는 그런 노력은 하는 것 같아요.
정선임 연구위원은 북한이 국산화를 비롯한 과학기술 정책 노선을 더욱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히 사회주의 틀 내에서의 혁신과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사회주의 국가들은 전반적으로 소비재보다 생산재 생산을 우선시하면서 기계공업을 발전시켜왔습니다. 북한 역시 1950년대부터 기계공업을 육성했으며 1980년대인 그 다음 단계인 기계공업 자동화를 시도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입니다. 하지만 전자부품과 센서, 컴퓨터 탑재체 등 하드웨어 발달이 늦어지면서 김정일 집권 말기엔 외국 상품을 도입해 자동화를 시도했는데 그중 하나가 무인화라는 설명입니다. 그리고 이런 무인화 바람은 생산재보다는 소비재 생산 공장에 집중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학기술정책연구원 이춘근 선임연구위원입니다.
부품 공장 단위의 이제 기계공업의 기계 하나의 무인화, 그다음에 나가서는 이제 공생산 공정의 무인화, 나중에 이제 공장 자동화, 무인화 이런 식으로 나갔거든요. 그래서 지금은 이제 무인화 단계가 본보기 공장이라고 하죠. 김정은이 직접 현지 지도하고 이런 것에 그런 쪽에 이제 본보기 공장 무인화된 게 몇 개가 있어요. 그 모델로 해가지고 이제 다른 쪽 계속해서 이제 확산을 시켜 나가는 건데 아직까지 하드웨어 부품들 생산하는 양이 이제 한계가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무인화를 못하고 이제 본보기 공장 무인화 쪽을 많이 해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좀 노력이 많이 안 들어가고 기술 수준이 높지 않아도 되는 일반 소비재 생산 제품의 무인화 공장들이 많이 나와요.
이렇듯 북한이 과학기술을 국가 흥망을 좌우하는 전략 자산으로 강조하고 있지만 제재 속에서 기술 발전의 한계가 뚜렷하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강영실 박사는 북한은 물자 부족으로 자재와 에너지의 정상적 투입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지금은 가동이 제대로 되지도 않아요. 왜냐하면 그게 자재하고 에너지가 정상적으로 계속 투입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자재도 북한이 자재 어디 있을까? 대부분 다 이제 수입에 들어와야 되는 상황인데 그리고 에너지는 저면 같은 거는 워낙 뭐 이제 에너지가 별로 소비가 안 되잖아요. 근데 공장 같은 거는 동력 전력이기 때문에 그게 정상 공급이 안 되면은 돌아갈 수가 없어.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정형곤 선임연구위원 역시 북한의 과학기술 발전 노력이 얼마나 효과를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진단했습니다. 제재의 틀 내에서 현실적인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과학기술이라는 게 국내적으로 다 생산 기반이라든가 여러 가지 갖춰져야 할 수 있는 것인데 그걸 다 갖출 수 있는 상황은 아니잖아요. 북한이라는 상황 자체에서. 그리고 김정은 시대에 들어와서 국산화 정책 많이 강조를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을 자기들 기술로 이제 극복하자 이런 의도인 거는 같은데요. 그래서 지금 보면 뭐 필요한 부분들에 대한 대체 수입을 통해서 시도는 해볼 수 있는 부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는 같아요. 근데 그게 성공할지는 사실은 모르죠. 지금 뭐 제약이 워낙 많으니까.
정선임 연구위원은 과학기술 정책은 김정일 시대에도 매우 중요한 분야였다며 관건은 이것을 어떻게 실현시키느냐의 문제인데 제재의 틀 안에선 쉬운 일이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VOA Washington. 세계의 주요 뉴스를 간추려드리는 세계는 지금 시간입니다. 오늘 장양희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오늘 소식 보겠습니다.
네, 중국 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망자가 2,200명을 넘어선 가운데 한국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이란에서 총선거가 실시되고 있고요.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을 시도하고 있다고 정보기관에서 경고했습니다.
네, 자 오늘도 소식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소식부터 시작하는데 한국에서 두 번째 사망자가 나왔네요.
예, 21일 오후 사망자가 또 한 명 나오면서 현재 한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사망자는 두 명으로 늘었습니다.
네.
두 번째 사망자는 50대 여성으로서 지난 19일 최초 사망자가 치료 중이었던 병원 환자였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감염 확진 환자도 급증하고 있는데요. 한국 시간으로 20일 오후 4시 기준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모두 204명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50명대 아니었습니까?
네, 맞습니다. 19일까지만 해도 확진자가 51명이었는데요.
예.
하지만 이때도 하루 만에 20명이 새로 확진 판정을 받아서 한국 당국이 긴장했는데요. 불과 이틀 만에 확진 환자가 200명 선을 넘으면서 빠르게 확산하고 있습니다.
네, 최근에 확진을 받은 환자들이 남쪽 특정 지역에 몰려있다고요?
예,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가장 많이 나온 곳이 대구광역시입니다.
예.
이곳에서 현재 126명의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네, 감염 확진자가 이렇게 많이 나올 만한 이유가 있었나요?
예, 이곳에요. 신천지라는 종교 집단이 운영하는 교회 신도들에게서 집단 감염 사례가 발견됐기 때문입니다.
예.
이 한국 방역 당국은 전체 확진자 204명 중에 144명이 신천지 교인 또는 그 가족들이라고 밝혔는데요.
네.
이 교회에 다니거나 전에 다녔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현재 조사가 진행되고 있어서 앞으로 확진자는 더 늘어날 전망입니다.
교회라는 공간이 바이러스가 퍼지는 그런 상황이 됐을까요?
한국 방역 당국은 이들의 예배 형태가요 집단 감염을 일으켰을 것으로 추정하고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예.
밀폐된 공간에서 많은 사람이 바닥에 바짝 붙어 앉아서 한 시간에서 한 두 시간씩 예배를 본다고 하는데요.
네.
바이러스에 이미 감염된 일부 사람들에 의해서 쉽게 전파될 수 있는 환경이란 지적입니다.
네.
현재 대구시 당국은 감염 경로를 조사하는 한편 주요 행사들을 취소하고 지역 주민들에게 외출 자제를 권고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다른 지역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21일 오후 4시 기준 수도 서울은 5명이 늘면서 20명 확진자가 나왔고요.
예.
경기 지역 14명, 대구를 제외한 경북 지역 27명,
네네.
전북 2명으로 파악됐습니다.
예.
또 부산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미국이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와 관련해서 일부 지역에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가 20일 일본에 1단계 여행 경보를 내렸습니다.
네.
CDC는 전날 19일에는 홍콩에도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이와는 별도로 미 국무부는 지난달 중국 본토에 대해 여행 금지에 해당하는 4단계 여행 경보를 내린 바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1에서 4단계, 미국의 여행 경보가 어떻게 나뉩니까?
네, 1단계는 주의 수준으로 여행객들에게 통상적인 예방 조처를 취할 것을 권고하고요.
예.
2단계는 경계, 3단계는 경고, 4단계는 금지 수위로 가장 수위가 높습니다.
그러면 한국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단계인가요?
예, CDC 측은 한국에 대해서는 따로 여행 경보를 내리진 않았습니다만
예.
지역사회 확산이 일어나는 것으로 판단되는 나라군에 추가했습니다.
예.
한편 타이완은 한국을 1급 여행 주의 지역으로 지정 하고 자국민에게 현지 예방 수칙을 따를 것을 권고했습니다. 타이완의 여행 경보는 1급에서 최고 위험 수준인 3급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 상황 보겠습니다.
예, 중국 정부는 21일 1,100여 건의 신규 감염 사례가 확인되면서 총 누적 감염 확진자가 7만 5,400여 명,
네.
사망자는 2,236명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날 신규 감염 사례 중에 약 500건이 교도소 재소자들과 교도관들에서 나와서 충격을 던져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인원이 많으면 제대로 된 격리나 치료, 관리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어떻게 교도소에서 이렇게 많은 감염자가 쏟아질 수가 있습니까? 역시
네.
공간 문제인가요?
그렇죠. 교도소라는 이 특성상 밀폐된 공간에서 수많은 사람이 집단 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이라는 분석인데요.
네.
아직은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지인 후베이성과 산둥성 내 교도소 등 극히 일부 교도소에서 나온 결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확진자가 더 늘어날 거란 우려가 고조되고 있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이번에는 이란으로 가보겠습니다. 총선이 실시되고 있죠?
네, 이란 유권자들이 21일 임기 4년의 의회 의원들을 뽑기 위한 총선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번 선거는 내년에 있을 이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이 민심의 향방을 가늠할 주요 잣대가 될 전망입니다.
네, 이란 의회는 모두 몇 석인가요?
네, 총 290석인데요.
네.
현재 약 7,000명의 후보들이 208개 선거구에서 경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하지만 상당수 온건 개혁 성향 정치인들이 자격 미달로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어서
네네.
이번 선거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최고 지도자를 중심으로 한 강경 보수파가 승리할 거란 관측이 우세합니다.
네, 이 하메네이란 최고 지도자도 투표에 참여를 했겠죠?
네, 물론입니다. 투표는 이날 아침 8시부터 시작됐는데요. 아야톨라 알리 하메네이 이란 최고 지도자가 시간이 되자마자 테헤란 근처 상원에 마련된 투표장에서 투표를 마친 후에 이란의 국익을 생각한 한다면 반드시 투표에 참여해야 한다면서 유권자들의 참여를 독려했습니다.
네, 이란 국민들이 투표에 참여해서 난 정책을 도우라는 얘기겠죠?
네, 하메네이는 며칠 전에도요. 높은 투표 참여만이 미국과 이란에 맞서 이스라엘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음모와 계획을 수포로 돌아가게 만들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예.
하지만 AP 등 일부 언론은 많은 후보가 이 자격 미달로 선거에 참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투표율이 높지는 않을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네. 보통 이란의 그 총선 참여율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네, 이전 총선들의 경우 50%가 넘었고요.
예.
지난 2016년 총선 참여율이 60%를 넘었습니다.
네네.
이란 전체 국민이 한 8천만 명쯤 되는데요. 이번 총선의 유권자가 5,800만 명입니다.
자, 지금 의회는 이번 총선을 끝으로 이제 해산을 하게 될 텐데 지금 의회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성향이?
예, 100명 넘는 의원들이 개혁 온건파로 분류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강경 보수파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현직 의원 약 90명이 자격 미달로 출마가 금지된 상태입니다.
그럼 총선 결과를 또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됐네요. 자,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 이번 총선에 대해서 어떤 입장인가요?
예, 하산 로하니 이란 대통령도 이날 투표를 마친 후에 높은 참여율로 이란을 새로운 승리의 단계로 끌어올리자면서 투표를 독려했습니다.
네.
당초 로하니 대통령은 개혁 성향의 온건파 정치인으로 분류됐던 인물인데요. 이란이 미국 등 서방 국가들과 지난 2016년 체결한 이 포괄적 공동행동계획 이란 핵 합의가 교착상태에 빠지면서 정치적 입지가 약화됐습니다.
네. 투표가 8시에 시작됐고 끝나는 시각은 언제쯤 됩니까?
네, 오후 6시에 마감되는데요. 하지만 현지 사정상 늦게 연 투표소는 유권자들이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밤 늦게까지 개방할 네. 방침입니다. 초기 투표 결과는 22일 발표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자, 이런 가운데 미국 정부의 이란 관련 소식이 있습니다. 이란 관리들에 대해서 새로운 제재가 가해졌네요.
네, 미 재무부가 20일 이란 헌법수호위원회와 선거관리위원회 소속 관리 5명을 특별 지정 제재 대상 명단에 올렸습니다.
네, 왜 제재를 하는 겁니까?
이란 헌법수호위원회와 선관위가 이번 총선에 출마하려는 사람 수천 명을 자격 미달이라는 이유로 총선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 제재 이유를 밝혔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번 제재는 이란 국민이 자유롭고 공정하게 지도자를 선출할 수 있는 권리를 막고 있는 이란 정부 지도자들을 폭로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끝으로 미국 국내 소식 보겠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대선 개입을 시도한다. 이런 경고가 나왔네요.
네, 러시아 당국이 올해 미국 대선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다방면으로 노력하고 있다라고 미 정보기관 관계자가 경고했습니다.
네.
지난주 의회 주요 인사들에게 이런 내용을 비공개 브리핑한 것으로 뉴욕타임즈와 CNN이 20일 보도했는데요. 러시아의 선거 개입 문제는 지난 2016년 대선 관련 쟁점이었고요. 올해 대선 예비선거가 시작된 단계이기 때문에 각별한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네, 미국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치겠다라는 걸 보는 거죠?
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돕기 위한 목적이라고 언론이 전했습니다.
예.
다만 그 한 가지 목적만 있는 것은 아니고 미국 선거 제도의 전반적 신뢰성에 의문이 들도록 만드는 의도도 있다고 보도됐습니다.
네. 그런 정황이 확보가 된 겁니까?
전산망 공격 해킹도 하고요.
네.
인터넷 사회 연결망에서 여론조사, 여론조작 활동도 활발히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예.
또한 선거 관리 체계를 훼손하려는 시도도 벌이고 있다고 알려졌는데요.
네.
이런 내용은 지난주 해당 브리핑에 참석한 익명의 관계자가 언론에 전해준 사항입니다.
네. 그 관계자가 누굴까요?
국가정보국 DNI 소속 셸비 피어슨 선거위협 담당관이 브리핑을 지휘한 것으로 보도됐습니다.
예.
피어슨 담당관은 DNI 국장 직속으로 작년에 신설된 해당 직책을 맡았는데요. DNI는 중앙정보국 CIA와 연방수사국 FBI, 국가안보국 NSA 같은 미국 정보기구들을 총괄, 관리, 감독하는 곳입니다.
네, 뭐 지난 대선의 상황도 생각나고요. 지금의 미국 정계에도 뭐 무관찮은 상황인데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해서 반응이 어떻게 나오고 있습니까?
예, 트럼프 대통령이 이 국가정보국 DNI의 조셉 맥과이어 국장 직무대행을 불러 화를 냈다고 합니다.
네.
러시아가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려한다는 브리핑 내용 때문인데요. 민주당이 공격 소재로 삼을 것을 우려해 질책했다고 보도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트럼프 대통령이 19일 DNI의 새 국장 직무대행으로 리처드 그레넬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이 수장을 교체하는 게 혹시 이 브리핑 내용에 대한 문책 인사일까요?
확인된 사항은 아닌데요. 다만 야당인 민주당에서는 이 문책 인사가 맞다고 주장하는데요.
네.
외국 정부의 선거 개입을 막으려는 우리 정보기관과 의회의 노력을 트럼프 대통령이 회방하고 있다라고
네.
애덤 시프 하원 정보위원장이 20일 트위터에 적었습니다. 아울러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이라고 지난 탄핵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 이미 경고한 바 있다고 시프 위원장이 덧붙였습니다.
네, 이런 인사 논란에 대해서 트럼프 대통령이 트위터에 글을 올렸네요.
네, 트럼프 대통령은 그레넬 차기 DNI 국장 직무 대행에 대한 신뢰를 재확인했습니다. 네. 20일 트위터를 통해서 국장 대행직 내정을 수락해줘서 감사하다는 뜻을 밝혔는데요. 공식 지명 절차를 빠른 시일 내에 밝겠다고 덧붙였습니다.
네, 조금 전에도 잠시 말씀드렸습니다만 러시아의 미국 대선 개입 문제는 4년 전에도 크게 불거졌었거든요.
네, 당시 러시아 정보당국이 전산망 공격 등을 통해서 대선에 개입한 사실이 수사 결과 드러났고요.
예.
트럼프 당시 공화당 후보 진영과 러시아 측이 유착했다는 의혹도 불거졌습니다. 이른바 러시아 추문으로 발전했는데요. 의회와 수사당국이 이 문제를 다각도로 살폈고 로버트 뮬러 특별검사가 출범하기도 했습니다.
네, 특별검사 수사 결과는 어떻게 나왔었죠?
트럼프 대통령 측근 인사들이 위증과 사건 관계자 매수 등 혐의로 잇따라 기소됐는데요. 일부 실형을 언도받았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본인의 행위에 대한 부분도 특검을 조사를 했는데요. 범죄를 입증할 증거가 충분치 않다고 적은 보고서를 냈습니다. 특히 쟁점이 됐던 대통령의 사법방해 혐의에 대해서는 형사고발을 고려하지 않는다고 특검 측이 밝혔습니다.
네, 세계는 지금 장양희 기자였습니다. 한국기상청이 제공하는 북한 날씨 전해드립니다. 내일 평안남북도 지역 구름 많고 평안남도 지역에 오전 한때 비나 눈 내립니다. 바람이 약간 강하게 불겠고 오후에는 신의주와 수풍 지역만 맑아집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기온 1도로 시작합니다. 낮 최고 3도, 양덕 아침 최저 영하 1도입니다. 낮에는 2도, 신의주 아침 기온 영하 1도, 낮 기온 3도, 수풍 아침 기온 영하 4도, 낮 기온 1도입니다. 자강도 흐리고 오전 할때 눈 내립니다. 중강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에는 0도, 강계는 아침 최저 영하 5도입니다. 황해남북도 지역 오전에 구름 많고 한때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맑아집니다. 해주의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5도, 개성도 아침에는 1도, 낮에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사리원은 아침에는 0도, 낮 기온은 4도입니다. 강원도와 함경남북도 그리고 양강도 지역 오전에는 흐리고 비나 눈 내리겠고 오후에는 원산, 장전, 함흥, 신포, 송진, 김책 지역만 맑아지겠습니다. 원산의 아침 최저 4도를 시작하고 7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장전은 아침에 5도, 낮 최고 9도입니다. 함흥도 아침 최저 1도, 낮 최고 9도. 장진은 아침 최저 영하 7도, 낮 최고도 영하 3도에 머물겠고 청진 아침 1도, 낮에는 8도입니다. 통산 김영권 지역 아침 최저 영하 8도, 낮 최고 영하 4도. 해산은 아침 최저 영하 6도, 낮 최고 영하 2도로 예보되어 있습니다. 동해산 구름 많고 비나 눈 내리겠습니다. 오후에는 앞바다 쪽만 맑아집니다. 서해는 맑겠습니다. 물결은 동해 북부 해상이 1에서 5m로 높게 일겠고 서해 북부 해상은 1에서 3m로 일겠습니다. 2월 21일 금요일 VOA 저녁방송 순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잠시 뒤에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미국 워싱턴에서 보내드린 뉴스 투데이 진행의 도성민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VOA 세계 뉴스입니다. 중국에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어제 118명이 추가로 숨져 현재까지 2,236명이 사망했다고 중국 당국이 밝혔습니다. 중국 보건당국은 어제 언론 브리핑에서 889명이 추가로 양성 반응을 보여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7만 5천 명을 넘어섰다고 말했습니다. 한편 중국 당국은 오늘 자국교도소 내 교도관과 재소자 등 약 500명이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자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는 20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사태와 관련해 일본과 홍콩에 대한 1단계 여행 경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통제예방센터가 코로나 바이러스에 대해 중국 본토 외에 여행 경보를 내린 것은 19일 홍콩에 이어 일본이 두 번째입니다. 그러나 일본과 홍콩 여행 계획을 연기하거나 취소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1단계 여행 경보는 여행객들에게 통상적인 예방조치를 당부하는 주의 수준입니다. 한편 한국에서는 오늘 신규 환자 48명이 추가돼 확진자가 총 204명이 됐습니다. 미국 국가정보국이 러시아가 올해 미국 대선에 개입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재선을 도울 것이라고 경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미 국가정보국은 지난 13일 미 의회 브리핑에서 러시아가 올해 대선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승리를 위해 도울 것이라고 분석했다고 미 언론들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보도에 따르면 백악관 관계자는 트럼프 대통령이 브리핑 이후 조셉 맥과이어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을 불러 브리핑 내용에 대해 화를 내고 책임을 물었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19일 미 국가정보국 국장 대행으로 리처드 그렌을 독일 주재 대사를 지명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렌을 대사는 정보기관 근무 경험은 없지만 트럼프 대통령에 대한 충성도가 높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가 오늘 이란 의회 선거에 앞서 이란 정부 고위관리 5명을 제재 대상으로 추가했습니다. 미 재무부는 어제 성명에서 아흐마드 잔나티 이란 헌법수호위원회 사무총장과 무하마드 야저디 헌법수호위원회 위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3명 등 5명의 제재를 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관련해 스티븐 무누신 미 재무장관은 이란 정권의 악의적인 의제를 옹호하기 위한 선거 조작을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아프가니스탄의 반군 조직 탈레반이 21일부터 7일간 임시 휴전에 돌입한다고 아프간 관리와 탈레반 지도자들이 오늘 밝혔습니다. 아프간 국가안보위원회 자베드 파이살 대변인은 로이터 통신과의 인터뷰에서 이 같은 계획으로 탈레반과 국제 및 아프간 보안군 간 폭력 사태가 일주일간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그것이 더 오랫동안 연장돼 휴전과 아프간 내 대화를 위한 길을 열기를 바란다고 덧붙였습니다.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프랑스와 독일 정상들과 전화통화를 하고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시리아 북서부 이들리브 지역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러시아 크렘린궁이 오늘 밝혔습니다. 드미트리 페스코브 크렘린궁 대변인은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와 에마뉘엘 마크롱 프랑스 대통령이 푸틴 대통령에게 전화를 걸어 이들리브 지역의 인도주의적 상황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고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는 터키와 프랑스, 독일과 함께 시리아 정상회담을 가질 가능성에 대해 논의 중이라고 말했습니다. 또 정상회담 개최 가능성이 거론되고 있다며 아직 확실히 결정된 것은 아니라고 덧붙였습니다. 리비아에서 휴전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레제프 타이프 에르도안 터키 대통령이 파에즈 알살라즈 리비아 통합정부 총리를 만났습니다. 터키 대통령실은 오늘 구체적인 내용은 공개하지 않은 채 에르도안 대통령이 어제 터키 수도 이스탄불에서 알살라즈 총리와 회담했다고 밝혔습니다. 터키 관영 아나돌루 통신은 두 정상이 리비아 내전 상황과 터키의 군사 지원 등에 대해 논의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리비아 통합정부는 유엔이 주재하는 휴전 협상에 복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양측은 독일 베를린에서 만나 잠정 휴전에 합의했지만 이후에도 물리적 충돌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VOA 세계뉴스 박동장입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VOA 저녁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VOA 저녁 방송은 저녁 8시부터 자정까지 4시간 동안 중파 1188kHz를 통해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밤 9시부터 10시까지는 단파 5840, 9490, 11570kHz로 밤 10시부터 12시까지는 단파 9800, 9985, 11570kHz로도 VOA 저녁 방송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새벽 2시부터 3시까지 1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VOA 새벽 방송은 중파 AM 1566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매일 새벽 4시부터 6시까지 2시간 동안은 단파 7465, 9800, 9975kHz로 VOA 아침 방송을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